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늘 나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항상 쓰는 양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계속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와서 피난처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은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방이 추워서 그런데 방에 밝힐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 좀 나눠주시오. 등대지기는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 옵니다. 내가 방에 불을 켜야 되는데 램프에 불이 꺼졌는데 기름 좀 주시오. 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젊어 온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에 주어진 그 양보다가 하루치의 양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하루치 기름이 없어서 등대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날, 그 등대 앞바다에서 두 배가 지나가다가 서로 충돌해서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겠죠? 하다 보니까 그날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럼 왜 불이 안 켜졌는가 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더라는 거죠. 왜 떨어졌는가 찾아 보니까 이 등대지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등대지기는 당연히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등대를 밝혀주는 등대지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기름을 기쁨으로 나눠준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중요한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당신은 파면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부는 것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불신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렇죠.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뭔 말입니까? 그냥 그저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the best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것에 만족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급한 것부터가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시라는 거죠. 이게 뒤죽박죽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돌아보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스튜어드라는 거죠. 스튜어드.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쓴 게 같지 않은데. 그죠? 아닙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다 똑같은 24시간 똑같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최소한도 한 개씩의 기프트,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것만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릴 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달란트 TV도 봤습니다. 그죠? 잘 남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죠. 그리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 상에서 네가 함께 먹고 즐기는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게을렀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과 함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은 쫓겨나서 주인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가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5장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재림 때가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에 대해서 계수함이 있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계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 의인과 죄인을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대조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많은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낮에는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는 거죠. 왜 함께 키우는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최소한도. 첫 번째는 양들이 치어 죽는 것을 염소가 막아준다는 겁니다. 뭔 소리인가 하면 여름에는 그냥 방목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그냥 깔렸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겨울이 돼서 춥게 되면 들판에 먹을 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목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고픈 양들은 그냥 몰려들어서 몰려오다가 깔려 죽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염소들이 불러 박아서 흩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준다고 해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들이 먹으러 올 때 염소는 뭐가 있죠? 뿔이 있어서 좀 버틴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양들을 조금 피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항상 같이 키운다는 거죠.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털이 이렇게 뜨뜻하죠. 그죠? 그러니까 늘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좀 추운 데 가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반면에 염소는 털이 별로 없어요. 추위를 잘 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뭉쳐 지낸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데 지내던데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낮에는 같이 놀았지만 반드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 분리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양과 염소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양 하면 무슨 색입니까? 색깔을 뭘 떠올리죠? 흰색입니다. 그죠? 염소는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많은 것들이 양들이 검은색이라고 말합니다. 염소도 흰색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검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는 우선 색깔로도 쉽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구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왜 양과 염소를 구별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면으로 볼 때 양이 염소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양이 더 좋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색깔로 볼 때 양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은 의를 상징하죠. 그렇죠? 반면으로 염소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편견 가지고 구별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격면으로 볼 때 양은 일반적으로 온순합니다. 그렇다고 양이 말 잘 듣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지 멋대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순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털을 깎을 때도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객기를 가더라도 다시 들어오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염소는 안 그렇다는 거죠. 뿔이 있어가지고 성깔대로 들이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을 더 귀한 동물로 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에스겔서 34장 17절 20절을 보면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가 되고 반대로 염소는 악한 자로 비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항상 구별해서 양을 더 사람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으로 섰다는 거죠. 자, 오른편은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인데 오른팔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른팔은 힘이요 권세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죠. 우편은 그만큼 좌측보다 훨씬 더 좋은 존귀한 권세를 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편은 저주와 사망, 미련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전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러니까 왼편은 항상 오른편보다 좋지 않은 쪽이라는 거죠. 좋은 쪽은 다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뭐로 되어 있는가?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비유가 아니고 이건 일어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생길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자, 예수님 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인자가 다시 온다고 말합니다. 인자는 영어로 하면 간단합니다.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인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사람이 누군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가장 먼저 썼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다 다니엘서를 보면 종말과 관계된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 보기도 다니엘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올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오실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몇몇 목사들밖에 몰랐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계시록에 말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서를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온 세계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태어났을 때처럼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목자밖에 몰랐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온 세계가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심판주로 영광 중에 당당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약한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고 속죄 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유다지파의 뭐라고요? 사자로 나옵니다. 사자. 그래서 예수님은 The Lamb and the Lion. 양과 동시에 사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양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로 오신다고요? 사자와 같은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오시고 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민족인데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공히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 죽고 끝이라면 뭐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은 이후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계수함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신교보다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좀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재림 때는 뭐가 있습니까?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도 분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봤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나쁜 것에서부터 좋은 것을 구별해 낸다는 거죠. 아무리 의인이 죄인과 싸여서도 그 의인을 주님께서 구별해서 주님 계신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 가운데 죄인이 있어도 그것을 구별해서 그들은 영원한 벌로 던져진다는 거죠. 반드시 구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은 우편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복받을 자여라고 했습니다. 복받을 자여.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런 진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죄를 지었지만 믿음 안에 붙어 있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뭡니까? 영원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복 받을 자라고 미래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됐습니다. 완료. 이미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이제 언젠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죠. 자, 양은 오른편에서 상속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염소는 어디로 간다고요? 좌편으로 갑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신 곳에 갑니까? 못 갑니다. 의인은 주인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반면에 악한 죄인은 뭡니까? 주인을 거기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불입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마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샤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것입니다. 데블이라면서 데블. 그래서 세 번 얘기 보면 악마라고 대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 하면 중상자, 비방자, 모략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영한 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영한 불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렇죠? 끄지 않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주인을 잘못 알고 한 달라도 받았다가 묻어둔 종.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데 던져진다고 되어 있죠. 그 어두운 데가 여기 불못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오른편에 가난한 사람은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오른편에, 못 배우고 학벌이 낮은 사람은 왼편에 간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인 사람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사람 왼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좌편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거기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로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으면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이 뭔가? 40절과 45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됩니까?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염소가 특별하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염소로 구별돼서 왼편에 간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도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자, 보시는 대로 똑같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양은 했다고 해서 오른편에 가고, 염소는 안 했다고 왼편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선행을 했는가 안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 보면 workmanship, craftsmanship, 때로는 masterpiece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지었다는 거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만드신 바라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다고요? 폼, 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래요, 시. 얼마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름답게 지으시고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야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죠? 그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면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운데 양과 염소 두 부류는 공통적으로 분명히 같은 선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줬다고 하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준 것이고 나그네를 영접했다고 하시고 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줬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에게 돌보셨다. 여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세 가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먹고 마시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그것은 자원에서 해야 되는 덕목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는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덕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양도 했고 면수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이 있고 안 했다고 구별하는 것이 왜 생깁니까? 라는 거죠. 기준이 뭐였다고요?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금숟가락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초라한 아주 밑바닥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주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친구라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렇죠? 늘 그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생활을 겪었다는 거죠.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행으로 기억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양으로 구별돼서 오른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을 베풀었을 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하나 앞에 가면 큰 상급 받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다시 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가면 상급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갚는 베푸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작은 자에게 한 기준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배부를 때, 내가 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 곧 그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칭찬받은 사람은 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 가면 받을 것도 없고 어쩌면 주 앞에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했더니 양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마땅히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했는데 뭘 그걸 기억합니까? 뭐 자랑이라고? 그냥 했다는 거죠. 반대로 염소는 안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 우리 했는데요. 그걸 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뭘 받을 걸 생각하고 보상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그런 사람들이죠. 야 나는 이만하면 됐고 나는 뭐 했고 자랑 부족하고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이렇게 평가할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 봉사는요.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할 게밖에 없고 비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언제 했고 안 했고 따지는 것은 결국 지금 여기 나오는 염소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선행을 하되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또 자기 상급을 바라고 했는가 그것이 큰 이슈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 앞에 가면 큰 상급되는 것이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 기억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염소로 구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대로 지금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으로 악한 사람들,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것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구별이 됐다는 거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걸 안 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가끔은 할 수 있죠. 언제요? 내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안 하죠. 자기 이름 내거나 이거 뭐로 세금 혜택 받거나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이름도 안 나는 것이라면 절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기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름 없이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부자들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세상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되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약한 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 중이라고 말하죠. 형제 중.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작은 자, 별 볼일 없는 자, 이름도 없고 가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가진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과 줄을 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거죠. 출세할 길도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은 돌려받지도 못하지만 누가 갚아줍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양으로 구별돼서 의인으로 구별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 애들 무시한 게 참 많죠. 어린 것들이 뭘 알아. 한국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특히 강남권에 가면 애들 한 얘기가 너 어느 동네 살아? 그런 거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이 옷 뒤에 뒤집어가지고 상표가 뭔가 봤습니다. 브랜드네임이 좋은 거. 그래서 애들 상표 좋은 거 입혀보내라고 난리였죠. 지금 애들도 그 애들도 따라가지고 너 어느 동네 살아? 너 아파트 몇 평이야? 그런 거 물어본다잖아요. 부모님도 그거 들으면 기왕이면 야 좋은 동네 사는 사람? 그리고 평소 큰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바르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며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일화 가운데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귀족이고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추운 겨울에 거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스가 내려서 거지에게 자기 입고 있던 비싼 매트를 벗어줬습니다. 그래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또 거지뿐만 아니고 문둥병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도 추우니까 날 좀 안아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다시 또 가서 안아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병자라고요? 문둥병자라는 거죠. 잘못하면 옮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그때 거지가 그랬다는 거죠. 기왕이면 좀 더 세게 꼭 안아주시오. 프란시스가 다시 꼭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거지가 얼굴이 지금처럼 얼굴이 변하면서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프란시스가 모든 귀족적인 부자인 삶을 버리고 신부가 돼서 수도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실화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나 같을 수 있지만 어떤 거나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동기가 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 시시비기가 없이 공평하게 그분께서 판결하시고 의인이라고 구별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이라고 구별되기는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요 했는데요 그때 가면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결정난 것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은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날이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바뀌어진 삶을 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님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을 아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대로 아멘 순종합니다 라고 해서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내가 대갚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면 그분께서 비교할 수 없도록 갚아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시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